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 always hear me. Jesus, you lift me up each time I fai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면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그냥 지나친 구절 가운데서도 새롭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사로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은 모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 또 다른 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이시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우리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우는 그의 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처럼 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4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맡은 관리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심판하든 세상의 법정이 나를 심판하든 나는 조금도 상관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내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 속에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마다 적절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아폴로와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쓰인 것을 넘지 말아라 라는 말의 뜻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편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뽐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바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부자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왕이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도들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형수들처럼 내놓으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뿐 아니라 천사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예를 누리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 박해를 참고 견딥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는 땅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타일러 잘못을 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스승은 만 명이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가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변적인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께 감사드려 오 주 세상 사람 중에 주께 찬양해 세상 나라들 중에 주의 인자한 사람 하늘과
레위기 제19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줄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재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재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애굽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기,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수당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수당을 속건 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 노래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 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갖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린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의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세상의 모든 시를 주 앞에 들고 나오며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눈물 주 앞에 들고 나오면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짐진 자 내게 오라.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아픔 주 앞에 들고 나오면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절망 주 앞에 들고 나오면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거리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거라. 거기 사울이라는 이름의 다섯 사람을 찾아라. 사울은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어 주어 다시 눈이 보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주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뽑은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 주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대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가득히 받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신앙의 여러 모양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이 천방지축이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가 결코 쉽지 않으며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들 간의 인간관계, 물론 백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천사나 신비적인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심을 오늘 본문에 이름 없이 묻혀있던 일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이방 세계를 복음으로 불러들일 엄청난 일을 할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름 있는 사도들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이름 없는 무명의 숨겨두었던 일꾼이었다는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대부분이 유명 인사를 통해서 세움받기를 원하고 범국가적인 신앙적 행사를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들은 명예 대회장이라는 직함으로라도 분배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는 데서 생각해 볼 신앙적 과제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까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속의 사람이 유명해져서는 안 되고 예수도의 이름이 유명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하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역할을 보이십니다.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 신령한 눈을 뜨고 있는 사울을 아나니아는 자신이 명령을 행하기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그로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열어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고 환상 중에 명령하시는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행하는 데 주저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됨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늘 믿음 생활과 교회의 장애가 되는 일들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믿음의 기준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하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고 이해하려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혼란케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예정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늘 예민해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돌아서 들려오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사울에 대한 소식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수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호소력이 없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당연했을 겁니다. 과거의 행적이 부정적이었던 사울이 앞으로 이 다메섹에서 행할 일들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적의 연장이고 아나니아 자신을 포함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정보는 역시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나타난 사울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특별한 가치를 아직 판단하지 못한 평가일 뿐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실이지라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에 대한 계획이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데서 불완전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평가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고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부정적인 소문과 평가에도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당시의 사울에 대한 사실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아니, 사울 자신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인가를 이미 현재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이런 당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일 같은데도 우리를 향하여 가라, 하라 명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준비되지 않았고 될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은 늘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 했는데 주님의 증거는 바로 아나니아의 증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한 고발에 대한 답변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6절 말씀은 역시 아나니아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는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가 이곳 다메섹에서부터 당해야 할 험준한 삶의 여정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역시 같은 희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운명적 미래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쉽고 편한 것만이 아닐 것임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 증거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그런 희생의 각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복종으로 세워지는 일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고 하는 데서 순종이 불가능할 때 복종이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수많은 부정적인 사울의 무성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꺼이 자신을 드립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왔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세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끝날 이름이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읽혀지고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의 말씀을 따른 결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다 된 것 같은데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즉 거듭남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18절 하반절 19절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소경됨과 식음을 전폐한 사흘의 날은 과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새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만 보이던 율법과 성경을 영안으로 보게 되었고 주님께 붙잡혀 쇠약해진 몸은 거듭난 피조물로 새로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지만 그 건강 역시 예수기도를 핍박하고 그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기도의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쓰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감성이나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제까지 듣고 배운 것들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바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나의 지식과 감정을 주님 앞에서 접어야 할 때가 신앙에 있어서는 바른 자세가 됩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네, 오늘도 우리가 끄는 부분 30절 끝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것은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은 요즘 쓰는 말로 된 우리말 성경 번역본이나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거의 모두 30절이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를 최대한 따르면서 우리말로 옮긴다면 29절과 30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가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다른 사람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그가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 네, 우리는 지금 잠언 3장 뒷부분을 데니 페트릴로가 2021년에 Truth for Today에 기고한 내용에 따라 25절부터 한 묶음으로 읽으면서 뭐뭐하지 말라라고 한 일곱 가지 가르침을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갑작스러운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둘째,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셋째,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잠언 3장 25절부터 28절까지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번째는 오늘 읽은 29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넷째,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28절까지는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소극적인 잘못을 금지했고, 29절과 30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해치려고 드는 매우 지혜롭지 못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멀쩡히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그 정도가 뭐 올바르다고까지 할 수 있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아들, 즉 젊은이에게 주는 인생 교훈입니다. 젊은 시절은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눈부신 계절이지만 어리석음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웃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성경 원어 본문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글로 읽을 때 그냥 쭉 읽고 갔던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또는 더 강렬한 색채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잠언 3장 29절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너는 꾀하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꾀하다에 해당하는 동사에는 밭을 간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잘 갈아 넣은 밭을 보면 경건한 느낌마저 듭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모종을 옮겨 심기 위한 정성스러운 준비 작업이죠. 그런데 사람은 선한 행위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악한 행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27절에 나왔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젊은이라면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방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분명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27절에서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고 한 명령에 따르는 조건이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때로는 이웃이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할 수 없이 다툼에 말려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어리석은 상황은 이웃이 평화롭게 살면서 평강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악합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은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잘 가꾸고 누리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때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 그러한 평화를 느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즉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네, 굉장히 강렬하고 감동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저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었던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집스러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라가 망한 후 먼 외국 땅에서 서러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망한 후 먼 외국 땅에서 서러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그때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격을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미가서의 이 예언이 상당 부분 성취되어 가는 것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읽으면서 그것을 성전 예배의 부활로 여기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예루살렘의 옛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에서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상태는 실제로 나무 아래에 앉은 모습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평강을 누리는 영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말세, 즉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설립되던 오순절날, 그날 성령께서 오신 그 일이 바로 말세, 즉 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세우신 영적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통치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는 방법도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섯 번째는 잠언 3장 30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섯째,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기분 나빠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와 우리 자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이 나를 원수같이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저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